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은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건도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멀리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허전해지고 공허하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보람을 가지게 되고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멀리 있어야 할 것은 멀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은 멀리 있게 만드셨습니다. 멀리 있어야 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피곤하고 짐이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또 멀리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든 결과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현재는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식 수준이 발전해 있고요. 소유가 풍부해졌고요. 생활용품이 다양하고 문화기구가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다양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값진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소외감과 우울감과 배려의식과 마고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은 후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멀리 치워버리고 없어도 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멀리 있어야 될 것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 그 많은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짐이 되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이에 있어야 될 주인의 자리가 등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의식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질 수도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참 만족도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만족함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50년대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6.25 끝난 직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어릴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먹거리 때문에 너무 많은 먹거리 때문에 입맛을 잃어버렸고요. 너무 많은 입을 거리 때문에 옷에 대한 가치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전 10원짜리의 귀함을 잊어버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직후부터 80년대까지를 돌아보면요. 식료품과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고 참 궁핍해도 손님 대접을 정성껏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 간의 물질 거래가 끊어져 버리고 음식 거래가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지고 너무 바빠서 부모 형제 만날 시간도 없이 쫓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챙기면 돼요. 그것만 챙기면. 생활의 필수품이 뭡니까? 여행을 한다고 치면 수만 가지를 다 지니면 여행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쓰러질 것입니다. 대신에 가까이 해야 하고 가까이 있어야 할 그 한 분만 가까이 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나와 함께 가까이 하시면, 그 절대자만 나에게 가까이 하시면 나에게는 절대 안전과 절대 행복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가까이 하실 때 우리는 적은 것으로도, 부족한 것으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만족하며 행복해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 목사님들은요, 곰팡이 핀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땅한 옷안들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옥에서 추락한 성도들, 그 중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요, 보리밥도 씻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곰팡이 쓴 이 보리밥도 씻어 먹는데 그것도 없어서 맹물에다 소금을 터서 소금으로 마시고 살았대요. 제가 뭐 압니까? 추락 성도들, 그 고난받았던 사람들, 물거리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대. 일제강점 때를 지나온 그들의 청년시대, 그것을 감정하며 설교를 듣고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옷이 남아돌고 그 흩어버리는, 그게 보면요, 멀쩡한 옷을 다 버리더라. 옷이 남아돌고 음식도 풍족하고 대접해 주는 분도 많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 세례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과 보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며 끈기를 굶고 흘리진 대를 움켜잡고 열심히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면서도 예수 믿고 배고픔 주변 속에 단송 소리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 복망과 축복을 위해서 목마르게 기도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오늘 현대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참 부유해졌고 화려해졌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왕국 아닙니까? 가까이 계시할 분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그런 허전한 마음, 그런 욕심,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가까이 있어야 할 선한 목자를 멀리두고 참 나의 아버지를 멀리두고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남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고 은혜를 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해피한 곳으로 행복한 곳에 높이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어요. 깨우치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또한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은총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고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경배와 예배를 들 줄 모르고 고집이 센 모세처럼 미련한 돼지처럼 멸망받을 짐승처럼 땅만 쳐다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유익과 편리한 안녕을 위해서 세속적인 문화와 마귀의 강경 속임 속에 속아서 육체의 쾌락과 재미를 느끼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최고로 가장 지구상에 존귀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이 존귀한 존재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스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만으로 대부분 아닙니까? 90% 이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우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죠. 우상이 하나님이래요. 이거를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 절간에 가서 뭐 천배를 하니 뭐 절간을 뭐 백개나 돌아다녀야 뭐 복이 온다느니 뭐 이 허맹랑한 아무 근거 없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허망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가까이 경배하고 숨기면서 조물주를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드러난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피할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험한 세상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들어서시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죠.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귀를 따르고 숭배하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함으로 마귀에게 복종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 멀리하는 교만한 자는 심판으로 물리침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하시는 행복의 즐거움과 만족함 그리고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척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한 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두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차라리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들은 늘 갈등하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냥 웃고 즐기고 죄와 연결된 세속 문화와 또 마귀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며 사는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행실 아니겠습니까? 늘 자기가 최고래요. 자기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 교묘한 수작을 부리는 사탄 마귀 같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겸손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 사람이 겸손한 자죠.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자신의 약함 허물 때문에 울고 애통하며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한마음, 한마음, 한결같이 성결하게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나 그 누구에게나 의지할 데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대적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며 헤롯 왕이죠. 이 사람이 아주 말재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왕이니까 자기가 사람을 모아놓고 연설할 수 있겠죠. 뭐. 그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요. 크게 환호를 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 아부성도 있겠죠. 뭐 왕이 연설하니까 왕이 연설하는 앞에 그 있는데 뭐 묶은 소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너무너무 연설을 잘합니다. 와 박수를 치면서 그냥 이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자리에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돌아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헤롯 왕의 연설이요. 그게 모인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줬겠죠. 그러니까 신의 소리라고 그러지. 와, 헤롯이 최고다. 우리를 위로할 자, 저 왕이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이런 그릇으로 보장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왕으로서 소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 왕이었는가. 이렇게 자기를 뭐 선전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아부를 하고 그랬겠죠. 그럴 때 겸손해야 됩니다.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기에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일이라도 거두시면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3절에 또 이런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영혼이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린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으로서 키는 6규비 한뼘이요. 약 3m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키가 정확하게 한 규비선 45cm 정도 되는데요.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 그래요. 한 45cm. 45 곱하기 6, 그리고 한 뼘 20cm. 약 3m의 거구입니다. 키만 해도. 키가 270인데, 거기에 약간 구두, 구불 안 씻, 구비 한 30cm 된 구불, 구비는, 워카를 안 신었겠어요. 구름이니까, 그죠? 그하고 합하면 약 3m라, 3m, 높이가. 머리는 노 구두를 썼, 노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며,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견딥니다. 그의 다리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말을, 창말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호위병이죠. 장문 옆에서 같이 이제 싸우면서. 엄청난 거위의 장군, 골리앗 장군, 많은 나라들이 점령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뭔데 하나 가지고 이래서는요, 그 골리앗의 거위의 골리앗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괴롭히냐? 이거 보네. 허록강한지 본모순줄 모르네. 우리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그 얘기죠. 그런데요, 이까만한 골리앗을 하나님이 처단합니다. 하나님이 처단합니다. 겸손한 다윗은 무슨 말을 하면서 물맷돌을 이게 그 줄에다가 걸어가지고 물매에다 걸어가지고 돌렸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전쟁에 능하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나는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자, 맛 좀 볼래? 이 북맷돌, 조약돌에 맛 좀 볼래? 던지는데 그 돌멩이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요. 하나님 그때 바람을 또 훅 불겠죠? 다윗이 편이니까 바람이 돌이 날아갔는데 바람까지 하나님이 쏴 넣어가지고 이 돌멩이가 어디에 박혔는가 하면은 이 철모 사이에 장미간에 이 급소 여기거든요. 급소에 탁 빠져. 그 돌에 맞아서 적선을 안 했는 것 같아요. 이거 그 뒤에 기사를 읽어보면 그때 충격에 의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겠죠. 딱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허리에 차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래도 골리앗의 목을 속이 시원하죠. 불쌍한 생각이 듭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다윗은 전쟁 한 경험이 한 것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 중학생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는 떨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소년 다윗.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 골리앗 내가 쳐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해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난 정말 타락한 부적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타락한 부적기. 부적기 가지고 불을 지펴봤어요? 부엌에서? 저는 다 어릴 때 부적기 가지고 불을 지피고 소리 끓이고 불을 지피고 물 데우고 타락한 부적기 볼품 없어요. 정말 볼품 없어요. 쓰레기도 쓸 수 없는 것이 타단한 부적갱이 아니에요. 바울은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다고 표현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올 한 해 무엇을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목에 꽂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를 처단하신 그 하나님 나의 대신에서 교만한 자를 처단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실력이 있더라도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높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도